우리가 보통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들어주시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에 응답이 있으면, 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보이면 우리는 이제 그 기도는 그만하고 보통 다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비가 오는데, 비가 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경제적으로 막혔을 때에, 또 여러 가지 자녀 관계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어떤 관계들이 막 좋아지고 하면 좀 솔직히 우리들의 마음이 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고 이제 그 기도를 그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이고, 지금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 또 우리 일부 예배를 통해서 오늘 스가랴 10장 1절을 2절을 통해서 주신 이 10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봄빛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호와가 번개를 만드사 그들에게 소나기를 내리시고 밭에 각 사람에게 채소를 주시리라.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의 농사 짓는 정서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보통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추수합니다. 저 혼자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의 여름이 너무나 혹독하기 때문에 그 여름에는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에서 겨울은 어떻습니까? 이 미국도 마찬가지죠.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무엇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 절기가 반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봄비라는 것은 어떠한 봄비냐? 추수를 앞두고, 저도 추수를 앞두면 비가 안 내려도 되는 줄 알았는데 추수를 앞두고도 비가 어느 정도 와야지 잘 그 과일들이 연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가 제때에 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지난달에 한국의 농사 추수와 관련된 그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경북 청송이 사과 농사로 유명한 곳인 것 같아요. 그 청송에서 지금 사과 수확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예년에 비해서 30% 이상, 아니 더 많이 농사를 제대로 과실을, 사과를 추수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름에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사과가 익어가면서 열매가 맺어가면서 갈라졌대요. 그런데 또 가을에 비가 너무가 많이 와가지고 그 갈라진 사이로 비가 들어가가지고 30% 이상이 썩어가지고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돌도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평소보다 못하게, 값을 잘 못 받게 되었다, 뭐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추수를 하는데, 추수를 앞두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추수를 하기 전에는 또 비가 적당히 안 와야지 그 곡식들이 잘 연그르는데, 또 그렇지 못해가지고 추수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뭐 그러고 보니까 뭐 배추도 마찬가지고 뭐 다 갈아엎었더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가 비가 적당하게 와야 되고 올 때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 참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좀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때에도 이런데 구약시대에 정말 하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기다리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봄비가 오는 계절이지만 비가 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가 온다고 비의 계절이 왔다고 안심하지 말고 비의 주인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아침에 잘 일어나서 건강하게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잘 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물론 나도 잘했죠. 여러분도 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번개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소나기를 내리시고 각 사람의 밭에서 채소들이 자라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모든 일,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 동시에 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그 순간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보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은혜가 계속되면 사람의 마음이 변합니다. 간절함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금요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요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은혜가 계속되면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잘했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식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든지 예배하려던 그 마음이 점점점 없어집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려는 그 마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이 몸은 좀 점점 느슨해지지만 내 마음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또 없는 건 아니에요.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언밸런스가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드라빈들이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점쟁이는 진실이 아닌 것을 거짓된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 좀 쉬운 거를 찾아요. 또 동시에 쉬운 거를 찾아간다고 하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또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더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 말에 혹 속아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어놓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게 바로 곤고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어디서 더 큰 문제가 생기냐면 백성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뭐 백성들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냐면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환대를 가르쳐야 되는데 거짓된 것, 헛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져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러한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약도 진짜 약보다 가짜 약에 사람들이 잘 넘어갑니다. 가짜들이 포장을 잘해서 그럴까요? 뭐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신문에서 광고에서 보는 것을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이것은 의약품은 아닙니다라는 그러한 말들이 있고 분명한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보조식품이에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것은 진짜 약이 아니라는 의미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 광고의 내용만 보고 들으면은 이게 우리의 모든 질병을 해결해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약들이 싸요, 비싸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 비싸기 때문에 더 믿어요. 처음에 산삼 엑기스 약이 나왔어요. 처음 나왔을 때 어떤 분이 그 산삼 엑기스를 이제 팔았어요. 요조그매요. 조그만데 이게 4,000불, 5,000불이에요. 그 조그마한 거를 누가 4,000불, 5,000불 이게 살까 했는데 그렇게 잘 팔린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중에 유사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좀 안 돼서 그렇지 처음에 나왔을 때에 몇 백만 불 이상을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 사람들이 정말 약에 관심이 많구나. 그런데 내가 나중에 나도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산삼액을 배양한 것이래요, 또. 그러면은 산삼에서 배양했으니까 산삼하고 똑같은 건가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 미국에 산삼 나는 철인 거 아세요? 미국 산삼 나는 철입니다. 뭐 50년 산, 60년, 뭐 100년 산, 그 인터넷에서 아플레치안 진생 뭐 찾아보면요 나와요. 그러면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100년 삼하면은 뭐 나오잖아요. 뭐 몇 천만 원 하잖아요. 1,000불이면은 1,000불, 그것도 좀 비싼 거죠. 1,000불이면은 이만큼 몇 파운드를 줘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거지. 근데 상당히 많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뭐 보조의 식품에 관심을 가지는 것, 뭐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저도 먹으니까. 하지만 이게 저의 건강을 온전히 책임져 주지는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향해 가면, 진리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주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나중에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이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좀 더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은 없어지고 우리가 마치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건강보조식품만 찾는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뭐 건강보조식품이 나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을 해야 하지 않으면서 건강보조식품만 먹으면 건강이 유지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않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신 것이니까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멀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우상들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거짓된 진리를 따르게 되고 거짓된 진리를 따르니까 열심히 따르면 따를수록 더 마음이 곤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곤고해짐이 더욱더 헛된 우상을 붙잡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는데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하는데 계속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면 거짓된 위로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이것이 마음속으로 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지 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하나님을 친근하게 대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거예요. 헛된 것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붙잡지 않을 때에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본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절기를 지킵니까? 때로는 이렇게 절기로 1년을 구분해서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삶 가운데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드람빈과 같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의지하지 않고 복술 점치는 사람들의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요즘 이상하게 TV에 보면 무당들이 나와서 경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다행이네요. 우연히 보다 보니까 뭐 우상들이 나와, 그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뭐 하는 이야기를 나오더라고요. 와, 사람들이 다시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받아들이게 이 문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오직 예배 여호와 하나님만을 말씀으로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금을 보면 흩어질 수도 있어요. 흩어진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죄책감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 은혜를 주세요. 항상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거짓된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못 듣게 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초청에 은혜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스가랴 10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속량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 양들을 모으는 것처럼 흩어진 백성들을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양들, 목자들이 그 양을 그만두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그 양들을 모으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으십니까? 그들을 속량하였습니다. 속량하였다는 것이 뭡니까?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 때문에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이유가 되는 죄에 대한 값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루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치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치루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면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셨다. 미리 말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 구약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휘파람을 불어서 예수님에게 모이기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듣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그 의무는 뭐냐? 그 부름에, 그 휘파람에 응답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또 동시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에는 너무 지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핑계하고 막고 막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하면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광야가 있습니다. 어떠한 목사님이 자기 인생의 좌우명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믿음과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좌우명을 이야기하는데 믿음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인생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인생의 삶 가운데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소망하며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이 있지만 결코 소망을 놓지 않고 나를 부르신, 나에게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고 은혜가 됐습니다. 성경에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여름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우리들로 얘기하면 겨울에 너무 추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에요, 광야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광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그 의미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리게 하시는, 물을 나게 하시는, 물을 흐르게 하는 그러한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내 지금 인생의 순간이 정말 광야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생각한 것이 맞습니다. 지금 광야예요. 그것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를 붙잡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곧 그곳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경험, 그러니까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를 모으실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특별히 일부 예배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은혜 가운데, 비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그 은혜를, 비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평안해요. 건강해요. 모든 것이 잘 형통합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동시에 좀 무엇인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아, 너무나 정말 광야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새벽 예배 때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거룩함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 이 뭐라 그럴까 기분이 업되었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면 이상하게 그때에 사탄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눈에 보이는 그 안목의 정욕 참 무섭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신할산 외투한벌 은 금을 숨깁니다. 그런데 그 아간의 범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성 전투를 하는 것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왜 졌는지 모르죠. 억울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졌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간을 구별해내는데 이 아간을 구별해내는 과정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훔치는 사람을 잡는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그래요. 아간을 잡아내지만 동시에 아간만의 범죄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아간을 다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분명히 회복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바로 예배의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고백하고 또 추수감사절 이렇게 감사의 자리에 왔잖아요.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